SBS 한국어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SBS, a world of difference. You're with SBS Korean on mobile, online, and on radio.
여러분께서는 지금 휴대전화, 온라인, 그리고 라디오를 통해 SBS 한국어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땅의 전통적 소유주인 루링가의 부족의 카마렉을 주민들과 이 부족의 전현직 원로들에 대한 담례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와 함께 이 땅의 토착 소유권자인 모든 호주 원주민 및 토레스협 군도민께도 존중의 마음을 표하고자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주 공영방송 SBS 한국어 프로그램입니다. 2026년 2월 4일 수요일 시드니에서 인사드립니다. 프로듀서 박성일입니다. 네, 어제 호주 중앙은행이 2년여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준금리는 3.85%가 되는데요. 경제학자들은 금리 인상이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일부 은행은 물가 압력이 완화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 금리 인상이 단행될 수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주택담보대출을 갖고 계신 분들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SBS 한국어 프로그램의 발빠른 뉴스를 통해서 금리와 또 물가 상승 압박에 대한 최신 소식들 계속해서 업데이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후에 이어지는 익스플레이너에서는 버닝스가 모듈형 주택시장에 뛰어들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이 같은 행보가 주택 위기 상황을 맞은 호주의 건축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가져올 수 있을지를 진단해 봅니다. 네, 데일리 오버뷰 두 번째 순서 오스트레일리아 익스플레인드에서는 호주에서 시험관 아기 시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아보고요. 또 이어지는 컬처인에서는 할머니 김장 조끼가 630만 원대 명품 신상으로 변신한 순간을 통해서 패션을 넘어 문화와 자본 그리고 전통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6년 2월 4일 수요일 방송 먼저 뉴스로 시작합니다. 나인 프로듀서입니다.
2026년 2월 4일 수요일 SBS 한국어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간 추린 주요 소식입니다. 케이티 갤러거 재무부 장관이 정부의 자본이득세 검토와 관련한 논란을 진화하고 나섰습니다. 연방정부가 60곳 이상의 국방부 소유 부동산을 매각해 약 20억 달러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호주 청소년과 청년층 사이에서 전자담배 사용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국에서는 노동자들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의혹을 받던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의 전현직 대표이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상 이 시각간 추린 주요 뉴스였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케이티 갤러거 재무부 장관이 정부의 자본이득세 검토와 관련한 논란을 진화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호주 파이낸셜 리뷰가 정부 관계자들이 자본이득세 50% 감면 제도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이후 제기된 추측에 따른 대응입니다. 갤러거 장관은 오는 5월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주택 관련 세제 혜택 개편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노동당은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ll, our housing policies haven't changed, so I can be very clear about that. We have not changed our position on housing and the tax arrangements about around housing. We have.
갤러거 장관은 주택과 관련된 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라며 주택 접근성과 구매 가능성에 있어 세대 간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이 정부의 초점은 공급 측면에 있으며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 접근성과 부담 완화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호주 연방정부가 60곳 이상의 국방부 소유 부동산을 매각해 약 20억 달러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리차드 마스 국방장관은 이번 결정이 정부가 수년에 걸쳐 실시한 국방자산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시드니 하버에 위치한 일부 섬과 멜번의 유서 깊은 빅토리아 베럭스, 또 멜번 서부 마리보농 지역의 대규모 탄약시설 부지 등의 부동산을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약 20억 달러를 확보하고 이를 국방 역량 강화에 재투자하는 한편 연간 약 1억 달러의 유지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Some of this land is very strategic, and I expect that housing will be part of the opportunity that is created here. But I want to be really clear. That's not why.
마이스 국방장관은 일부 부지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거주 개발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이번 매각의 목적은 주택 공급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호주 국방군의 역량에 제대로 맞는 국방 자산을 갖추고 국방 역량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부동산에 돈을 낭비하지 않기 위한 것이 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 자유당의 중견인 앤드류 브레그 의원은 정부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I'm very aggressively keen to see more houses built everywhere. So if there are opportunities for more housing, even in contentious areas,
브레그 의원은 더 많은 주택이 지어져야 한다는 것에는 적극 찬성한다라며 논란이 있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주택 공급 기회가 있다면 추진해야 하는데 젊은 세대를 위해 주택 시스템을 바꿔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정부가 막대한 재정 적자를 초래하지 않았다면 이런 자산 매각에 나서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재정 적자는 끝없이 이어지고 있고 결국 정부 자산을 파는 것 말고는 선택지가 없어진 것 같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스라엘 대통령의 시드니 방문을 앞두고 이 항의 시위를 계획 중인 단체들이 시위 준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뉴 사우스웨일즈주 경찰이 시드니 일부 지역에 대해 집회 허가 제한 조치를 연장한 가운데 나온 움직임입니다. 아이작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은 2월 9일 시드니를 방문할 예정으로 이 경찰은 앞으로 2주 동안 공공 집회 승인에 대한 제한을 확대했습니다. 크리스 민스 뉴 사우스웨일즈주 주총리는 시드니 도심에 여러 대규모 인파가 동시에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당국이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일 시드니에는 친팔레스타인 시위대와 함께 지난해 12월 14일 본다의 비치 공격 사건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시민들 그리고 해외 정상 방문 일정이 겹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New South Wales Police are working with the Palestinian Action Group organisers about a protest location.
크리스 민스 뉴 사우스웨일즈주 주총리는 뉴 사우스웨일즈주 경찰은 팔레스타인 행동그룹 시위 주최 측과 이 시위 장소를 두고 현재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이 대략적으로 수천 명의 추모 인파와 또 수천 명의 시위대 그리고 해외 정상까지 같은 도시에 동시에 맞이하게 되며 이런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당국의 책임이라고 막중한 임무에 대해 해서 말했습니다. 이어서 고국 소식입니다. 노동자들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의혹을 받던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의 전 현직 대표 이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국의 상설특검은 엄성환, 정종철 전 현직 대표와 법인까지 기소했습니다. 특검 수사 결과 엄 전 대표 등은 지난 2023년 4월부터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법정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용직 제도 개선안으로 불리는 내부 지침을 변경하기 전부터 이미 부당하게 퇴직금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노동자 40명이 1억 2천여만 원 규모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검은 사측이 내부 지침을 변경하면서 일용직 노동자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법률 자문도 없이 퇴직금 지급 기준을 일방적으로 바꾼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퇴직금 미지급 금액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권익 침해 시도를 통해 회사 이익을 추구한 사안이라며 국부의 해외 유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특검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뒤집은 만큼 외압 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SBS 라디오 한국어 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유당과 국민당이 분열을 끝내기 위한 협상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수잔 리 자유당 대표는 이번 주 안에 국민당과의 재결합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있다고 밝혔습니다. 리 대표는 연립 재구성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쟁점으로 야당 예비내각의 의무적 단결 원칙, 공동야당의 의원총회 권한, 당론을 이탈해 표결에 참여한 상원의원 3명에 대한 후속 조치 등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건들이 보장된다면 이번 주 안에도 자유국민당 연립의 재구성은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알바니지 연방정부가 렉스 항공의 자발적 법정관리 여파로 재정적 부담을 떠안은 지방 카운슬들을 지원하기 위해 500만 달러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지역 공항 운영업체들은 렉스 항공의 운항을 유지하기 위해 상당한 채무를 떠안은 상태로 정부는 항공사의 새로운 미국 기반 소유주 ART와의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ART 측은 렉스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도 지역 항공 노선 연결성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캐서린 킹 인프라스트럭처 장관은 지역사회를 위해 실제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은 노동당이라며 국민당은 현재 자신의 이야기만 하고 있고 더 우경화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형량 강화와 보석 기준 강화 정책으로 호주 교도소 수감자가 급증하면서 납세자의 부담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산성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2024-2025 회계연도 기준 하루 평균 수감자 수는 4만 5천 명을 넘어서며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5.9%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출소자 가운데 44.5%가 2년 이내 다시 교도소로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나 2019년 이후 가장 높은 재범률을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교정 시스템 운영 비용은 연간 5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하루 약 1,370만 달러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10년 동안 15억 달러 이상 증가한 규모입니다. 호주 청소년과 청년층 사이에서 전자담배 사용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버넷 연구소의 최신 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 사이 전자담배 사용률이 10% 증가했으며 15세에서 29세 사이 응답자 가운데 3명 중 1명이 현재 전자담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응답자들은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100점 만점에 평균 89점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응답자의 약 63%는 전자담배를 한 번 이상 사용해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이 주요 이유로는 호기심과 또래 압력이 꼽혔습니다. 반면 2019년 같은 조사에서는 전자담배를 사용한다고 답한 비율이 5%에 불과했습니다. 버넷 연구소 청년건강책임자인 매건 린 박사는 젊은 층이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식만으로는 사용을 막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보건 전문가들은 전자담배가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과 독소에 노출될 수 있으며 장기적인 건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정보입니다. 오늘 오후 3시 기준 호주 외환시장에서 호주와 1달러는 매매 기준가로 미화 70센트에 한국 원화 1020원에 각각 거래됐습니다. 끝으로 전국 주요 도시 내일의 날씨입니다. 목요일인 내일 오후 늦게 소나기 있겠습니다. 기온은 20도에서 33도, 멜번 화창하고 15도에서 23도, 캔버라 구름 많고 후텁지근한 하루 예상됩니다. 15도에서 36도, 브리즈번 대체로 맑고 20도에서 31도, 애들레이드 화창하며 16도에서 32도 되겠습니다. 퍼스 막습니다. 16도에서 34도, 호바트 소나기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기온은 14도에서 19도, 다윈 천둥번개 동반한 열대성 소나기 예상되며 기온은 24도에서 32도 되겠습니다. 고국의 수도 서울 내일 흐리다가 개이겠습니다. 기온은 영하 1도에서 7도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26년 2월 4일 수요일에 SBS 한국어 뉴스를 마칩니다. 뉴스의 나혜인이었습니다.
The SBS Korean program's Daily Overview looks into issues in Australian politics, society, and economy right after the news every weekday.
네, 매일 방송 뉴스 후에는 데일리 오버뷰로 함께합니다. 호주와 한국, 전 세계의 사안을 조금 더 깊이 있는 시선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익스플레이너, 오스트레일리아 익스플레인드, 컬처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컬처인에서는 할머니 김장조끼가 630만 원대 발렌티노 신상으로 변신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이를 둘러싼 명품 브랜드의 문화 재해석과 전유 논란을 짚어봅니다. 이에 앞서서는 오스트레일리아 익스플레인드, 호주에서 시험관 아기 시술을 받을 때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데일리 오버뷰 첫 순서입니다. 버닝스가 뒷마당에 설치할 수 있는 모듈형 주택, 포드 주택 판매에 나서면서 호주 주택시장에 새 바람이 불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또 호주의 모듈형 주택건설 시장을 살펴보고요. 버닝스의 도전이 호주의 주택위기 해소를 위한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익스플레이너에서 알아봅니다. 익스플레이너. 호주의 최대 DIY 하드웨어 업체인 버닝스가 공구와 건축자재 판매를 넘어서 모듈형 주택시장에 진출해 화제입니다. 바로 호주 스타트업 업체와 파트너십을 통해서 뒷마당에 설치할 수 있는 모듈형 주택, 포드 주택 판매에 나선 겁니다. 네, 모듈형 주택은 공장에서 사전 제작한 모듈을 현장에서 조립해 시공하는 방식입니다. 버닝스는 온라인과 또 매장 내 특별 주문 데스크를 통해서 모듈형 주택 두 종류를 판매합니다. 2.7m 곱하기 2.4m 일반형 포드는 약 $26,100부터 그리고 4m 곱하기 2.4m 스튜디오형 포드는 약 $42,900부터 판매를 시작합니다. 버닝스는 이 모듈 주택을 짧게는 이틀 안에 조립할 수 있다면서 위기 상황에 임시 숙소, 홈오피스, 또 청소년 휴양지로 다양하게 사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일부 디자인은 전통적 방식의 건축 허가 없이도 설치가 가능하지만 관할 지자체의 규정이 모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설치 전에는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 전문업체 도메인은 최근 호주에서 주택가격이 급등하며 전통적인 주택 구매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버닝스의 모듈형 주택시장 진출이 대안이 될 수 있을지에 주목했습니다. 호주 전역의 중간주택 가격은 2025년 12월 기준으로 약 $128에 달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모듈형 주택이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도메인은 호주 타이니하우스 협회의 의견을 전했는데요. 성명에는 더 많은 지역의회가 타이니하우스가 지속가능한 주택 옵션이 되고 또 주택위기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잠재력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수치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낙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모듈형 주택은 호주뿐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해외에서도 성장세를 보이는 시장입니다. 프론티어 인사이트의 시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서도 2025년 이후 이 모듈형 주택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2033년까지 연평균 6.8%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한 예로 한국에서는 현대건설이 모듈러 목재 시스템을 도입해서 아파트 부대시설 프로젝트에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일본에서도 조립식 건축 시장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에 약 180억 달러 규모였던 조립식 건축 시장은 2034년에 약 296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연평균 성장률 약 5.6%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모듈형 주택만 따로 놓고 본다면 2024년 약 86억 달러 규모였던 시장 규모가 2032년에는 약 16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일본은 지진과 태풍 등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진과 내구성이 가장 중요한 주택 요소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모듈러 방식이 공장 생산으로 인해서 오히려 품질과 정밀도를 높이기가 쉬워 내진 설계가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이에 반해 호주 주택건설 시장에서는 모듈형 주택이 아직까지는 작은 규모입니다. 네, 전통적인 건축 방식의 시간과 비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을 받고는 있지만 승인 체계 등의 장벽으로 인해 아직까지 전체 건설 시장에서는 점유율이 낮은 편입니다. 최근 들어서 모듈형 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요 금융기관들 역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버닝스가 모듈형 주택 시장에 진출했다는 소식을 듣고 토지가 없으면 설치 자체가 어렵다. 아무리 싸도 실제 주택 대안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현실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모듈형 주택이 즉각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더라도 한번 시험해볼 만한 다양한 도구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에스페스 한국어 프로그램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데일리 오버뷰 두 번째 순서 오스트레일리아 익스플레인드로 이어집니다. 시험관 아기 시술, 호주 전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부모가 되는 길을 열어줍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난임의 문제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또 어떤 이들에게는 동성 커플이나 싱글 부모로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도 합니다. 시험관 아기 시술은 주와 테리토리마다 규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과정이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오스트레일리아 익스플레인드,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호주에서 시험관 아기 시술을 받기로 결정했을 때 어떤 과정을 예상해야 할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홍태경 프로듀서입니다.
호주에서의 삶을 알아가는 데 도움을 줄 SBS 오디오의 팟캐스트 오스트레일리아 익스플레인드를 듣고 계십니다. 1978년 영국에서 세계 최초의 시험관 시술 아기가 태어났을 때 이는 난임 치료의 미래를 바꿔놨습니다. 오늘날 시험관 아기 시술 IVF는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고 호주는 인구 대비 IVF 시술 건수가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뉴사우스웨일즈 대학교 국립주산기역학통계연구소 조지나 챔버스 교수는 호주 뉴질랜드 보조생식 데이터베이스 안자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챔버스 교수는 이 국가 등록 시스템이 호주와 뉴질랜드 전역에서 시행되는 모든 체외 수정 IVF 시술을 추적한다고 설명합니다.
So we get 100% of cycles reported to us because otherwise they would not be in accordance with their contract.
모든 시술 건에 대한 보고를 100% 받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의료 기관의 윤리 강령 및 면허 계약에 위배된다고 설명하는 챔버스 교수는 모든 통계 자료를 작성하고 연구를 수행하고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호주의 IVF 시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yourivfsuccess.com.au를 구축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풍부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집된 데이터는 호주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며 난임 클리닉과는 독립적인 웹사이트 yourivfsuccess.com.au에 제공됩니다. 뉴사우스웨일즈 대학교는 이러한 정보를 수집해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 웹사이트에서 실제로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사이트에서는 국가 IVF 통계를 살펴보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구 중 하나는 IVF 시술을 받는 여성이 임신 성공 확률을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챔버스 교수의 설명입니다.
And that's an online calculator that allows people to enter information about themselves, such as their age, their partner's age.
사람들이 자신의 나이와 배우자의 나이, 진단명, 그리고 이전 시험관 시술 경험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시험관 시술을 통해 아기를 가질 확률을 개인별로 예측해주는 온라인 계산기라고 설명했습니다. 호주 내의 모든 병원의 시험관 시술 성공률 또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일반에 공개돼 있습니다.
Patients can search by the name of the clinic or they can pop in their postcode.
환자들은 병원 이름으로 검색하거나 우편번호를 입력해 가까운 병원을 검색할 수 있고 각 병원의 성공률을 제공하고 이를 호주 전체 IVF 시술의 평균 성공률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들은 병원을 방문하기 전에 가까운 IVF 병원을 비교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상 배아학을 전공한 호주 뉴질랜드 불임학회 페트라 웨일 회장은 IVF 성공률이 전체 과정의 일부일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What matters just as much, if not more, is the level of personalized care.
성공률만큼 어쩌면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개인 맞춤형 진료, 투명성, 과학적 엄격함 그리고 제공되는 지원 서비스라고 말하는데요. 환자들은 병원의 환자 진료 방식에 대해 질문하는 것이 괜찮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웨일 회장은 설명합니다. 병원에서는 어떻게 환자에게 맞는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는지,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는 사람들을 어떻게 지원하는지, 특히 이들 특정 환자들처럼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요구사항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어떻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등이 포함됩니다. 체외 수정 IVF를 포함한 불임치료는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인 건강보험을 통해 치료비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해야 합니다. 자격이 되는 환자는 메디케어 환급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주 또는 테리토리 보건 서비스에서 정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빅토리아주 공공의료 시스템을 통해 불임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수석 불임 전문의 알렉스 폴리아코프 부교수는 체외 수정이 불임 치료의 유일한 방법은 아니라며 로열 여성병원에서 제공하는 몇 가지 불임 치료 서비스를 예로 들었습니다.
And so there is a unit called Public Fertility Service, which
공공 불임 서비스라는 기관이 있는데 일반이 GP의 의뢰를 받아 환자를 받고 환자들은 이곳에 와서 필요한 모든 검사를 받으며 그에 따라 필요한 치료를 받게 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 배란 유도, 자궁내 수정, 시험관 아기 시술 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공기관을 선택하든 사립병원을 선택하든 첫 단계는 보통 같습니다. 먼저 가정의의 의뢰서가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 불임 클리닉에 처음 방문해 병력을 설명하고 1년의 검사를 받게 됩니다.
The second appointment is the most important appointment because then we look at all the results and try to.
두 번째 진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검사 결과를 살펴보고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발견된 문제에 따라 치료 계획을 세웁니다. 예를 들어 초음파 검사에선 몰랐지만 큰 자궁 근종이나 심각한 자궁 내막증과 같은 이상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험관 시술 전에 수술을 할지 아니면 시험관 시술을 먼저 하고 경과를 살펴볼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검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과정 전반에 걸쳐 환자들은 전문 의료진의 지원을 받습니다. 호주 뉴질랜드 불임학회 웨일 박사는 관련 의료진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Your fertility specialist, where the patient first interacts on their fertility journey.
환자가 불임 치료 여정을 시작하고 어떤 치료를 받을지 결정하는 것은 담당 불임 전문입니다. 불임 전문 간호사는 환자가 치료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약물 치료도 포함합니다. 임상 배아학자는 실험실 환경의 배후에서 역할을 하고 난임 상담사는 심리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주 또는 지역에 따라 체외 수정과 같은 보조 생식 치료, 특히 정자 또는 난자 기증, 대리모 출산을 포함하는 경우 난임 상담이 법적으로 의무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담 비용은 치료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폴리아코프 부교수는 이러한 유형의 상담은 특정 부문을 배려해 이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It's more counseling as to what happens if, for example,
예를 들어 부부가 배아를 만든 후 헤어지게 될 경우 배아는 어떻게 되는지 또 어떤 결과를 원하는지 등과 같은 것이 포함됩니다. 웨일 박사는 상담이 의무는 아니지만 매우 중요한 지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상담은 본인이나 배우자의 난임 치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결과를 이해하고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Support can make all the difference.
지지는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난임 상담사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힘을 얻고 또한 동료나 지원 그룹에 참여하는 방법도 있으며 중요한 것은 이 난임 여정을 혼자 감당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오스트레일리아 익스플레인드 에피소드를 보신 후에는 난임이란 흔한 일이며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It's experienced by every aspect of our society.
난임은 우리 사회의 모든 사람, 모든 문화, 모든 민족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고 가족을 가질 권리는 기본권이며 누군가가 그 권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소망은 장려되고 지원돼야 합니다.
SBS 오디오의 팟캐스트 오스트레일리아 익스플레인드였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sbs.com.au/australiaexplained를 방문하십시오.
할머니 옷장에서 막 꺼낸 듯한 오래된 조끼 하나가 하루아침에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발렌티노의 신상품이 됐습니다. 한국인에게는 너무도 익숙한 김장 조끼와 많이 닮은 디자인이었는데요. 가격은 무려 630만 원이었습니다. 네, 이 변화 패션일까요? 아니면 문화일까요? 오늘은 요즘 가장 많이 회자된 이 패션 이슈를 통해서 문화와 자본 그리고 전통의 의미를 함께 짚어봅니다. 문화로 세상을 읽는 컬처인 유아정 브레드에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온라인에서 가장 많이 회자된 패션 뉴스 중 하나가 바로 이 김장조끼가 명품이 됐다는 네. 이야기인데요. 이게 뭐 정확히 어떤 일이었나요?
네,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발렌티노가 최근 공개한 부스트가 있습니다. 네. 이 꽃무늬 누빔 원단의 목파임 및 V자 형태의 또 어깨와 목 부분에는 4 디테일을 더한 디자인인데요. 네. 한국의 소비자들 눈에는 겨울철 특히 김장할 때 입는 그런 실용적인 생활복과 매우 닮아있다는 반응이 나왔고요.
네.
네, 가격은 발렌티노 공식 홈페이지 기준 약 630만 원입니다.
630만 원. 네. 네, 이 사진이 퍼지자마자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죠?
네, 그럼요. 사진이 공개되자마자 김장조끼가 유럽 한 바퀴 돌겠다. 네, 우리 할머니들이 패션을 앞서갔다, 선도했다는 반응부터
네.
디자인은 익숙한데 가격은 전혀 안 익숙하다 같은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네, 사실 누빔 조끼 자체가 새로운 옷은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이슈가 된 이유, 어떤 건 이유 때문일까요?
네.
왜 이렇게 반응이 컸을까요?
네, 핵심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옷이라는 데 있습니다.
네.
김장조끼는 멋을 내기 위한 옷이 아니죠. 몸을
그렇죠.
보호하고 일을 하기 위한 옷인데요.
네, 노동복이죠.
네, 할머니, 어머니 세대의 삶과 노동이 고스란히 담긴 옷입니다.
네.
그런데 그 옷이 명품 로고를 달고 누군가에게는 한 달, 아니 두 달 월급을 훌쩍 넘는 가격으로 등장했을 때 이 강한 문화적 위화감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네, 익숙함과 가격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컸던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이 논란과는 좀 별개로 김장조끼 자체는 이미 몇 달 전부터 또 유행이었죠?
네, 맞습니다. 유행의 직접적인 계기는 연예인 작용이었습니다.
네.
블랙핑크의 제니, 또 에스파, 카리나, 소녀시대 태연 등 대표적인 아이돌들이 이 꽃무늬 누빔조끼를 입은 사진을 SNS에 올리면서 김장룩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퍼졌습니다.
네.
또 실용성도 큰 인기 요인이었습니다. 초겨울에는 가벼운 외투로 또 한겨울에는 아우터 안에 입는 보온 레이어로 활용이 가능하죠.
네.
또 그 겉감은 광택이 나는 폴리부터 면 누빔까지 다양하고요. 또 패턴 역시 클래식 플라워, 또 모란 무늬, 전통 누빔 등으로 폭이 넓어 하나의 아이템으로 여러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다는 매력도 있습니다.
네.
가격도요. 대부분 시장 가격으로 5,000원에서 만 원대 수준으로 가성비템으로 네. 손색이 없었습니다.
이 정도 가격이 맞죠.
네. 실제로 지난해 11월 기준 김장조끼 검색량은 약 699%, 700%까지 급증하며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습니다.
네, 뭐 이쯤 되면 이제 할머니 옷이 아니라 완전히 MZ세대의 패션 아이템이네요.
맞습니다. 실제로 이번 유행에는 할메니얼, 또 촌캉스 같은 최근 소비 트렌드가 겹쳐있습니다.
네.
촌스럽다고 여겨졌던 꽃무늬와 농촌 생활복 이미지가 오히려 힙 한 그 빈티지로 재해석된 겁니다.
네.
또 요즘 세대가 선호하는 B급 감성과 반전 미학도 한몫했습니다. 익숙하지만 새롭고 조금 웃기지만 또 정감이 있는 스타일이죠.
네, 뭐 예쁘다기보다는 정겹고 재밌고 또 무엇보다 사진이 잘 나온다. 뭐 네. 그런 감각이군요.
네, 실제로 아마존, 레딧, 틱톡 등 글로벌 플랫폼에서는 꽃무늬 누빔조끼, 심지어 뭐 김치조끼라는 이름으로도 검색이 되어 있습니다.
네.
특히 해외 Z세대 사이에서는 한국의 할머니 조끼가 촌스럽지만 귀여운 한국식 어글리 스웨터로 인식되면서
네.
이 빈티지한 매력을 가진 필수 패션템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할머니들의 겨울 조끼가 세계에서 K정서로 소비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 유행이 즐겁고 또 이렇게 웃고 끝날 일만은 아닌 것 같은 게 최근에 한 식당에서 조금 씁쓸한 사연이 또 전해졌다고요?
네, 좀 낯부끄러운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네.
할매 카세의 콘셉트의 한 식당에서 할머니 집에 온 듯한 그 편안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마련해둔 그 손님들이 입고 벗도록 의자마다 비치해둔 꽃무늬 조끼가 계속
네.
사라진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네.
처음에는 술에 취한 손님이 실수로 입고 간 줄 알았는데 어느 날은 뭐 한 번에 7벌 이상이 사라졌고요. 또 어떤 날은 한 팀이 4벌을 가져간 날도 있었다고 합니다.
정이 넘쳐야 할 할머니 컨셉. 도난 때문에 또 상처를 입은 셈이네요.
네, 유행이 커질수록 문화 소비의 매너라는 질문도 함께 커진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김장죽이 앞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단순한 옷이 아니라 돌봄 노동, 가사 노동, 그리고 세대의 시간을 상징하는 옷이지 않습니까?
네.
눈에 띄진 않지만 꼭 필요했던 옷이었고 어떻게 보면 값으로는 환산되지 않는 노동의 풍경이기도 하죠.
네, 김장조끼가 이렇게까지 상징적으로 느껴지는 이유, 결국은 여기에 있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한국에서는 할머니와 어머니 세대의 생활복으로 인식되어 온 옷이 서구 명품 브랜드의 이름과 로고를 달고 수백만 원의 가격을 갖게 됐다는 점이 강한 대비를 만들고 있는데요.
네.
네, 그래서 이 옷이 명품 런웨이에 오르는 순간 우리는 자연스럽게 묻게 되는 거죠. 이 가치는 도대체 누가 정의한 걸까?
그렇군요. 그런데 패션계에서는 사실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명품 브랜드들은 사실 오랫동안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의 전통 의복과 생활 문화를 영감, 인스퍼레이션이라는 이름으로 차용해 왔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에는 단순한 차용을 넘어 문화 전유, 즉 문화나 정체성을 차용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함께 제기되고 있는데요.
네.
출처를 밝히는지 또 그 맥락과 이야기를 존중하는지 그리고 그 이익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네, 문화 전유라는 비판이 나온 만큼 재해석의 관점으로 또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재해석이 되려면 출처를 분명히 하고 또 문화적 맥락을 존중해야 하고요.
네.
또 그 문화가 가진 서사를 함께 전달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네. 이번 사례는 이국적 소재 플러스 명품 브랜드 공식에 가까웠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네.
즉 문화적인 맥락은 빠지고 가격과 이익은 브랜드가 가져간 구조라는 거죠.
네.
또 전통적인 맥락에 대한 설명이나 출처 표기가 거의 없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가 컬처인에서 다뤘던 이 옥스퍼드 영어사전 한국어 단어 등재 이야기가 좀 자연스럽게 떠올려지는데요.
네. 네,
단순히 뜻만 적는 게 아니라 그 단어가 언제 등장했고 또 어떤 맥락에서 쓰이기 시작했는지까지 모두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전통적 생활복임에도 그 전통적 맥락에 대한 설명이나 출처 표기가 거의 없었다는 점. 네, 이 부분은 확실히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결국 누가 해석권을 가지는가, 누가 이익을 가져가는가의 문제인데요.
네. 네,
김장조끼 역시 한국의 생활문화라는 맥락은 지워지고 이 빈티지, 레트로, 에스닉이라는 말로 재포장됐습니다.
네.
할머니 김장조끼가 전통적인 의미 없이 명품 브랜드의 미학으로만 소개되고 있는 것인데요.
네.
또 가격은 수백만 원에 책정된 점, 이번 논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 최근 패션계 흐름이 좀 달라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앞서 유명 아이돌 연예인들의 이 할머니 조끼 착용도 좀 언급해 주셨고요.
네, 최근 패션계에서는 그래니 칙, 또 그랜마 코어처럼 이 할머니 옷장을 연상시키는 스타일이 하나의 패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포근함, 느림, 또 손맛, 오래된 것에 대한 향수 등 이러한 그래니 감성이 글로벌 트렌드가 되면서 한국의 김장조끼 같은 아이템도 촌스러운 옷이 아니라 감각적인 레퍼런스로 소비되기 시작한 겁니다.
네.
할머니 옷뿐만이 아니라 전통 약과처럼 할머니가 즐겨 먹던 간식, 또 손뜨개질과 같은 할머니의 취미, 할머니의 생활 리듬 등 이른바 할머니 감성, 할머니 감성을 가장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세대가 바로 MZ 세대라는 점도 참 흥미롭습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것 같아요. 네, 왜 지금 이 할머니 감성이 이렇게까지 매력적으로 소비되고 있는 것일까? 네, 다음 컬처인에서는 이 젊은 세대가 왜 이른 할머니 시대를 선택하는지 그 심리와 라이프 스타일을 더 깊이 좀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문화로 세상을 읽는 컬처인. 오늘은 김장조끼가 명품이 되는 순간을 통해서 패션을 넘어 문화와 자본 그리고 전통의 의미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유하정 프로듀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2026년 2월 4일 수요일에 보내드린 호주 공영방송 SBS 한국어 프로그램 컬처인까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은 요즘 가장 많이 회자된 할머니 김장조끼 패션을 통해 문화와 자본 그리고 전통의 의미를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방송된 저희 프로그램은 SBS 한국어 프로그램 웹사이트와 오디오 앱을 통해서 다시 만나실 수 있습니다. 1시간 동안 준비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진행의 프로듀서 나혜인, 저는 박성일이었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십시오.
How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애플 팟캐스트, 구글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또는 여러분의 팟캐스트를 통해 만나보세요.